VOA 세계 뉴스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2일 페르시아만 지역 내 외국 군대 주둔은 중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제39주년 이란 이라크전 기념일을 맞아 테헤란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외국 군대 주둔은 이란과 이란 국민에게 문제와 불안을 가져온다며 자체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보장하는 호르무즈 평화 구상을 유엔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 중동의 무기를 그만 보내고 중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석유시설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미군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이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0일 이번 계획이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22일 홍콩 국제공항으로 오가는 열차와 버스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날 반정부 시위대가 국제공항을 마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성명에서 시위대가 위조된 항공기 탑승권과 가짜 항공기 예약 정보 등을 이용해 공항 청소를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시위대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은 이날 샤틴 지역의 대형 쇼핑몰에서 집회를 가는 한편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지하철역 시설을 훼손하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에 태웠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일부 시민은 체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 개정 반대로 촉발된 홍콩 대규모 시위는 16주째 대규모 주말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20일 밤 압델 파타 알 엘시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고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습니다. 시위대는 밤새 주요 도시 거리를 행진하며 LCC는 떠나라, 국민은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인권 단체인 경제와 사회적 권리를 위한 이집트 센터 측은 21일 밤까지 160여 명의 시민이 가족이나 친지가 체포됐다고 보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추방된 이집트 사업가인 배우인 모하메드 알리가 스페인에 머물며 LCC 대통령과 군부의 부패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이후 촉발됐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22일부터 이틀간 차기 총리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22일 중도파인 청백당과 우파 리쿠드당, 아랍계 정당 연합인 조인트 리스트 등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 새 연립정부를 이끌 총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틀 동안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총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당수를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1당을 예약한 청백당 대표 베니 간츠가 총리 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백당은 지난 17일 치러진 총선에서 이스라엘 의회 120석 중 33석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2석 뒤진 3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자니아가 에볼라 발병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WHO는 21일 성명을 내고 동아프리카의 나라 탄자니아에서 에볼라로 의심되는 몇 건에 대해 비공식적인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다르 에슬할람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의심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탄자니아 내 여러 지역에 격리 수용돼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발병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탄자니아 당국이 공식적인 자료 제공을 제한하면서 에볼라 위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22일 오후 한반도 남단인 제주도를 지나면서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내려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부산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평양에서 있었던 9.19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은 차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했는데 3차 정상회담 얘기는 먼저 한국 언론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교착 상황이 한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북한에서 모두 그 교착 상황을 깨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짐, 언급 이런 것들이 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중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 비공개 친서를 보내서 평양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이제 제의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의 그 언론이죠. 그 중앙일보의 그 북한 전문 기자인 정용수 기자가 지난 15일 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아,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국의 그 강경화 외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이것이 이제 사실인 것으로 굳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그 정상회담 얘기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이제 그 미국과 북한 모두 아 이제는 정상회담 말고 먼저 그 실무 협상을 하고 여기서 일정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이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서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이 이제 예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친서를 보낸 걸 보면 아, 미국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실무 협상보다는 직접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제의를 하고 나온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또 아까 그 미국에서도 여러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보좌관 경질하고 또 미국에서도 그 9월 하순에 대화하자 이런 등 여러 신호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3차 정상회담을 열자는 북한 수뇌부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크게 기술적인 요인 또 상징적인 요인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기술적인 요인부터 살펴보면 그 스포츠 경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 홈그라운드 이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안방인 그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경호, 보안, 또 이전 아,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그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그 협상에서도 회담을 주도하고 기선을 제압하기가 용이합니다. 아, 스포츠 경기에서 홈 경기가 원정 경기보다 승률이 높은 것도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그 북한 수뇌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아,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 세계 최강인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아, 직접 평양을 방문했다.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체제가 그 우월하다는 이런 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네. 것이 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 미국 내 조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판문점 회동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북한에 넘어갔던 것도 아, 그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바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나온 지적인데요. 아, 이런 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평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아직까지는 백악관에서는 평양보다는 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김정은을 불러서 정상회담을 네. 개최하는 것을 선호하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정권 입장에선 다목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어떤 대민 선전선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방문을 좀 꺼려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 정부는 지금 현재 실무협상을 더 선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정상회담을 가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선호해왔나요?
이것은 약간 좀 불분명합니다. 명확치 않은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언급을 안 해왔습니다. 실무협상 대신 이제 정상회담을 지난번에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 톤으로 했는데요. 관측통들은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북한도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일종의 그 실패, 일종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무협상을 먼저 하고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예.
지금 그 친서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실무협상보다는 북한도 그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자는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운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그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실무협상을 왜 북한이 실무협상보다는 정상회담을 그 선호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것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실무협상에다 이제 문제를 놔두게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핵화, 체제 안전보장 또 경제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이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실무 협상에 놔두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죠. 그래서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벌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이제 그 얼굴을 한 세 번 이상 맞대고 그야말로 일종의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핵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생각에는 본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실무협상에 맡겨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지 않을 테니 그것보다는 정상회담에 직접 만나서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이걸 해결하겠다.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좀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반면에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무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이제 정상끼리 협상도 순리적으로 풀릴 수 있다. 또 실수도 하지 않고 그런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서 잠시 트럼프 대통령 연금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I would do it sometime at some time in a later future.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었는데 북한을 지금은 방문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조세균 전 대북 특별대표도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또 관심을 끌었었는데 어쨌든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미북 실무협상을 일단 열어서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그 정상 간의 회동보다는 일단 그 비핵화에 관한 그 실무 협상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먼저다, 우선이다 이런 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에 열렸던 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네.
그 실무 협상단 수준에서 사전 조율 또 사전 합의 여기 그 분명한 그 진전이 없이 정상 간의 그 단판에 의존하는 그 탑다운 방식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또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양측이 합의를 본 후에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이를 그 추인하는 선실무협상 후 정상회담 이런 수순을 그
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 말하면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실무협상을 통해서 그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만 그 이후에 정상회담이든 평양 방문이든 무엇이든 좀 볼 수 있다. 이런 그 취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 객관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실무 협상 날짜가 잡힌 건가요?
아직까지는 안 잡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30일이죠. 그 판문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정격 회동을 해서 당시 이제 합의 본 것이 2, 3주 안에 그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 이런 합의를 봤는데요. 북한이 그 미한 그 연합 군사 훈련을 그 집잡으면서 그 이걸 거부했고 또 7, 8월에 미사일을 거의 10번 이상, 20발 이상 그 쐈습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약속 두 번 이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7, 8월 두 달을 그야말로 이제 시간을 허비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실무 협상이 이제 재개될 조짐이 여기저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거로는 이제 9월 9일이죠.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 제1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내고 미국과 그 대화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날짜도 바뀌었습니다. 9월 하순까지 하겠다. 이런 용의를 밝혔기 때문에요. 아마 그 또 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존 볼튼 보좌관 대단한 그 대북 강경파 인사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예.
볼튼을 경지라고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과 북한에서 전부 다 저 굉장히 긍정적인 인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9월 말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 보도로는 수주 안에 그러니까 10월 초까지에는 그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실무 협상이 열리면 어떤 문제를 논의하게 되나요?
네,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이 그 지난 2월 결렬로 끝났던 그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양측 간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이것이 아마 그 실무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 양측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제를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실질적인 동결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모두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제시를 해야만
예.
협상의 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이 제시할 그 알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담긴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 보유한 핵 자산에 대한 그 완전한 신고, 또 이 신고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 이런 것들이 일단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내놓아야 할 조치들로는 그 일부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또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만 그 양측 간의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각자 그 이런 그 기존의 그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징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실제로 실무 협상이 열릴 경우에 양측이 서로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또 그래서 얼마나 입장 차이를 좁힐지 이런 것들이 그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논의할 대상들이 이 로드맵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기억해보면 당시 뭐 빅딜, 통 큰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전문가들은 크게 그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무 협상이 먼저 열릴 텐데요. 실무 협상이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건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빅딜, 그러니까 통 큰 협상이죠. 그러니까 하노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전부 다 굉장히 포괄적인 검증이 포함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라고 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 그 완화 또 단계적인 그 안전보장 이런 것을 하는 굉장히 통 큰 주고받기 이런 것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스몰 딜이라고 그런 건데요.
네.
이런 지난번에 그 빅딜이 일단 실패를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작게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만 일단 그 동결 폐기 검증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2단계나 3단계에서 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좀 그 안전한 거죠. 북한은 이미 지난번에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합의할 수 있지만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하려고 지난번에 그럼 베트남에서 안 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네. 어쨌거나 안전하게 작은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영어로 하면 노딜. 지난번하고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이 아직 상당한 거리차가 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빅딜을 원하고 북한은 굉장히 단계적인 그 이런 거 또 먼저 그 제재 해제 받기를 이제 다짐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고받기라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경우가 수가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빅딜, 스몰딜, 노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패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실무회담이 물론 잘 되면 뭐 3차 미북 정상회담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그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수석 대표가 담화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데 대해서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김명길 그 원래 이름은 외무성 이제 순회 대사인데요. 요번에 그 담화를 냈습니다. 20일 담화를 내면서 자신의 그 직함이 그 북미 실무협상 수석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백악관 그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하고 하면서 이제 리비아 해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해법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비아의 그 비핵화 모델과 가다피의 죽음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리비아의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를 잘 지켜서 끝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그 내부 문제 때문에 카다피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는 카다피의 죽음과는 직접적 연계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실험을 안 했고요. 핵 단계가 이제 북한하고 틀린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다음에 5년 뒤에 무암마르 가다피가 이제 일종의 그 내란이 일어나서 그 반군한테 이제 잡혀 죽은 이런 네.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제 다름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하나의 그 어떤 그 같은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북한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정부가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은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 중에 어느 편이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시간은 미국에 더 많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이 북한 관리를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미국에도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네. 이현철 기자 어떻습니까?
네, 역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미국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있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협상의 성공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쪽, 또 협상이 실패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이 아무래도 더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북한은 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를 되살려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협상 성공이 꼭 필요합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선군 정치를 포기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왔는데 이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대북 제재라는 강력한 확실한 지렛대를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로 끝나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을 하고 나서도 비판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은 것도 그 때문인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확실한 시원찮은 딜보다는 노딜이 더 낫고 딜을 하려면 확실한 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간이 더 많다 이런 것의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새 보좌관. 어떤 인물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특사는 그 국무부에 있는 그 인질 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그 중동에 있던 그 인질을 그 구출해내는 이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교안보 분야에 이제 큰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네.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다음에 부처 간의 그 화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난번에 그 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도 잘 안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매달려서 일종의 상당히 강경한 그 정책을 해왔는데 오브라이언 특사는 거기에 상당히 그거와는 다르다 이런 그 얘기가
네.
많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 휴하에서 그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를 계기로 폼페오 장관의 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그 입김,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데이비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의회에서 오랜만에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려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진 않아서 그런 거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스틸웰 차관보는 그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 핵무기 생산 현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느냐 이런 추가 질문에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다만 또 핵무기 그 생산 개수 를 알려달라 이런 질문에 추가로 별도 석상에서 알려주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을 했고요.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그 국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FFV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북한이 그 사이버 공격,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훔치거나 이제 컴퓨터망을 교란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그 사이버 공격하는 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겪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여러 나라가 합쳐서 그 연합훈련을 하자 이런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그 11월에 15개국이 합쳐서 이런 그 일종의 그 대비훈련을 하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미한 정상회담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만나는데 당연히 북한 문제가 핵심 사안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국제적인 그 다자 무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죠. 그 유엔 총회가 이제 그 이달 하순 열리는데요. 아, 이달 하순은 그 미국과 한국이 이제 지난주에 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23일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서 아,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아, 뉴욕에서는 지금 그 이번 정상회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역시 그 아, 미북 이제 실무 협상이 곧 될 거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 중재안 이런 것도 내놓고 또 한미 간에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논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협상의 쟁점 아무래도 이 완전한 비핵화 또 북한 입장에선 제재 해제 여부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중재안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재자 또는 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 미국과 북한이 오랜 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힘을 쏟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현 시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그 전향적인 아, 중재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비핵화, 제재 완화 이 두 가지 문제 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그 문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도록 하는 데는 일정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 그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 의지는 표명하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네. 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과 또 양측의 결단에 따른 문제 아닙니까? 네. 따라서 양측이 문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협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또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 현실적으로 볼 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재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가뜩이나 북한 정권이 최근 들어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막말까지 할 정도로 이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쌀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촉진자, 중재자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 논쟁 감자였죠. 이 미한 정상회담에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문제가 화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 한국과 일본이 그 상당히 지금 그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그 한국 청와대가 이것을 더 이상 그 유지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선 보면 이건 상당히 그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 간에 뭐 갈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 그야말로 그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추진해서 한국 과 일본이 체결한 거기 때문에요.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를 이유로 해서 아, 이 협정을 그 파기 종료하는 것은 그 적절치 않다 이렇게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에 이제 만나서 이것이 뭐 중심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만나서 아, 한일 간의 이 같은 갈등을 좀 그 좀 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지소미아도 다시 뭐 그 11월이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에 대해서 좀 그 했으면 좋겠다. 좀 다시 좀 어떻게 중재하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언급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큰 부담일 수도 있고 관심사일 텐데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부담금을 정할 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아, 빠르면 이달 말에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그 협상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최근에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 지난 12일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면서 자신은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직접 또 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협상이 시작되면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일부 전직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군을 미국에 주둔하는 비용과 외국, 뭐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외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싸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과연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법을 모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이죠.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데 지난 2017년에는 아주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지난해에는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오히려 이 협상 또 관계 개선에 또 방점을 찍은 연설을 했는데 올해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올해도 그 유엔 총회 연설에 그 대북 메시지를 넣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예.
문제는 어떤 메시지, 어떤 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대북 압박보다는 그 유화적인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이딴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비난보다는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했고요.
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밝은 경제적 잠재력 이것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미북 대화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많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인권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됐습니까?
논의됐습니다. 뭐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 주민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상당히 그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 이런 것은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요. 유엔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남다른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촉구, 인권 개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42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또 다시 그 북한의 그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각국이 우려를 표하고 빨리 인권 상황을 개선해라 이런 얘기가 뭐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터져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뭐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21세기에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인권 범죄,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최근 워싱턴에서는 이런 그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침해의 핵심 그 배경에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보고서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그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이 최근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은 노동당이고 이 노동당에서 가장 핵심은 조직 지도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북한 정부는 노동당과 조직 지도부의 애완견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예.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조직 지도부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 지도부가 당 간부들 또 일반 주민들 말하자면 그 북한 주민 전체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시하면서 그 정권과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철저하게 말살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직 지도부고 또 주체 사상을 비롯한 주민들의 세뇌 또 북한 체제 세습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곳도 바로 조직 지도부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콜린스 고문은 따라서 그 말씀하셨던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에 발표한 그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에서 진행되는 반인도 범죄 이런 그 조직 지도부에 속한 개인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고소치 연방 대법관이 북한에 아주 훌륭한 권리장전 헌법이 있다. 무상 진료, 의료, 무상 교육 또 자신이 좋아하는 무상 여가권까지 있는데 문제는 이곳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 정치범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헌법에 위에 모든 나라는 이 헌법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북한은 이 헌법 위에 노동당의 그 유일 영도 체계에 관한 10대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최홍기 기자, 이 조직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이런 그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든가 북한의 그 최고 존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네, 10대 원칙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바뀌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수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긴데요.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들으면 상당히 좀 우습게 들립니다. 권위를 주민들이 어떻게 백방으로 보장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제 외부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 보면은 헌법 내용은 저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야말로 헌법은 몰라도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북한 사회를 짓누르는 하나의 그 진정한 어떤 법 체계나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는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세계 80여 개 나라, 850여 개 도시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버라고 불리는 자동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자동차를 호출할 수가 있고 내 자동차로 여유 있는 시간에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 수 있게 돼 있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가 여러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돼 세계 주요 도시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움직이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 문화, 우버.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호출한 자동차와 운전자, 또 도착 예정 시각 등의 정보가 떠 있고 승객은 차량 번호를, 운전자는 승객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우버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승객이 가려는 목적지는 이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 길찾기 앱에 전달돼 있습니다.
Enter your destination, and your driver will know where you're going once you get in the car.
시간과 도로의 정체 상황을 감안한 목적지까지의 요금도 승객의 동의와 함께 탑승 전에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If you have a promo code, enter it here. Nice. $20 off my first ride. And request.
승객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동차의 움직이는 경로를 볼 수 있고 예정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joy your ride.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문화. 요즘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우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Right, right. Uber and Lyft are both new taxi services that use an app.
우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과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여유 있는 시간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도록 해주는 아주 편리한 택시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콜택시 같은 개념의 자동차가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지 6년 만인 2015년에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는 우버 차량이 승객을 태운 누적 합계가 무려 10억 번을 기록했고 6개월 뒤에는 20억, 2017년에는 50억 번째를 넘어서는 등 우버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은 기록에 기록을 더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죠. 우버를 시작으로 리프트라는 이름을 단 회사도 생겨났고 이 우버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이름의 업체들이 생겨나는 등 기존의 택시업계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격한 파업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버의 탄생.
자, 우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버는 10년 전인 2009년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사람과 공동창업자 가렛 캠프 씨가 눈 오는 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택시를 타기 힘들었던 고생에서 착안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단추 한 번만 누르면 부를 수 있는 그런 택시가 있으면 어떨까? 거리에 수많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자동차들이 모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운전자, 택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버 사업의 시작이었답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은 인터넷을 가동하는 기반의 한 축이죠. 구글의 위성 지도와 인터넷상에서 요금을 계산하고 또 보수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체계를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우버 운전사가 돼보겠다고 참여한 7,500만 명의 운전자를 기반으로 택시 이상의 영업체계 우버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또 승객이 우버 이용 후에 운전자를 평가하고 운전자도 승객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서로의 평점을 보고 빠르고 안전하게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도 기존의 택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나는 우버 운전사.
I like to start in the morning, like around 6:30 in the morning, to, you know, when because everybody's going to work around.
친구의 권유로 우버 운전을 하게 됐다는 남성입니다. 남미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6년이 됐다는데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여유 있는 날에 우버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It depends because I only work like three or four days because I still do some other things on my own. But when I work like 8-10 hours.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주말에는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손님을 태우고 수입은 한 달에 많게는 4천 달러까지 올려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A month, I would say between. It depending on how many hours you work, you know, it can be from $1,000 to $4,000 a month.
Around 4 months. Only 4 months. Because I am only 1 year in USA. No, no, I coming with my family. My family was here.
우버 영업을 한 지 4개월이 됐다는 이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던 가족의 초청으로 1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민을 왔답니다. 역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버 운전사가 됐다고요.
Monthly?
Yeah.
900 to 1000. You work more, you'll get more. Independent of my work because I have another work.
일하는 시간에 따라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은 한 달에 적게는 $900, 많게는 $2000 정도의 수입이 생긴답니다.
Oh wow, that is no way to compare, you know. There's no way to compare Uber to taxi because Uber is very manageable. It's so easy to manage.
역시 우버를 부르는 사람도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편리하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버의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버의 영향, 우버의 변신.
하지만 우버로 편리해진 사람들만큼 우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우버 영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도 없이 돈을 버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택시업계에 거친 파업을 불러왔습니다.
The taxi strike by thousands of drivers across
프랑스 파리에서도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도 격한 시위가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뿐 아니라 애완동물을 태워주는 우버펫
Delivering with Uber Eats.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버 이츠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우버 개발.
The first peg of Uber Air is called Ubercopter.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우버콥터, 우버 에어 서비스 등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다양하게 또 획기적으로 변신을 이어가고 있는 우버. 지난 5월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세계적 기업 우버의 경제 시장 가치는 2019년 현재 720억 달러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2일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외국 군대 주둔은 중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제39주년 이란 이라크전 기념일을 맞아 테헤란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외국 군대 주둔은 이란과 이란 국민에게 문제와 불안을 가져온다며 자체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보장하는 호르무즈 평화 구상을 유엔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 중동에 무기를 그만 보내고 중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석유시설에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미군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이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0일 이번 계획이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이 22일 홍콩 국제공항으로 가는 열차와 버스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날 반정부 시위대가 국제공항을 막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성명에서 시위대가 위조된 항공기 탑승권과 가짜 항공기 예약 정보 등을 이용해 공항 청사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시위대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은 이날 샤틴 지역의 대형 쇼핑몰에서 집회를 가는 한편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시위대는 경전철역 시설을 훼손하고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불태웠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체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일명 송환법 개정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16주째 대규모 주말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20일 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21일 새벽까지 주요 도시 거리를 행진하며 엘시시는 떠나라, 국민은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고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인 경제와 사회적 권리를 위한 이집트 센터 측은 21일 밤까지 160여 명의 시민이 가족이나 친지가 체포됐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시위대를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추방된 이집트 사업가이자 배우인 모하메드 알리가 스페인에 머물며 엘시시 대통령과 군부의 부패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촉발됐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22일부터 이틀간 차기 총리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20일 중도파인 청백당과 우파 리쿠드당, 아랍계 정당연합인 조인트 리스트 등 정당 대표자들과 만나 새 연립정부를 이끌 총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틀 동안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총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연정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큰 당의 대표를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권을 줍니다. 지난 17일 치러진 총선에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이스라엘의회 120석 중 33석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31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당 모두 독자적으로는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능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 야당인 청백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청백당의 간츠 대표는 이스라엘은 지금 연정을 원하지만 본인이 다음 연정에서 총리가 돼야 한다며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탄자니아가 에볼라 발병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21일 성명을 내고 동아프리카의 나라 탄자니아에서 에볼라로 의심되는 몇 건에 대해 비공식적인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다르 에스살람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의심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탄자니아 내 여러 지역에 격리 수용되었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탄자니아 당국이 공식적인 자료 제공을 제한하면서 에볼라 위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중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천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볼라 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22일 오후 제주도를 지나면서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타파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내려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부산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북한도 태풍 타파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맑겠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